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야사르의 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조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이 조가가 야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야사르의 책은요 여호수아서 10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서나 사무엘 상하를 기록할 때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뭐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 야살의 책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야살이 쓴 책이라고 해서 다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설령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 사람이 쓴 책이라고 다 성경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시중에 가면 야사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권, 2권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상한 책이에요. 정체불분명. 그 이 야사르의 책이 성경이 말하는 야사르의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책이 꼭 성경이 말하는 야사르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상한 책이에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책이고 야사르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요. 한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쇄술이 막 발전하고 이러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황당한 이 책은 성경보다 더 상세하고 더 방대하고 유대인의 지혜와 통찰이 담겼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상한 책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이러면 굳이 또 찾아서 읽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여하튼 회개해야 돼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되고 와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책도 가짜예요. 이 책은 빌라도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후대에 누가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지만 진짜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분별력이 좀 필요한데 뭐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다 가지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 아 그거 누가 읽으면 그거 가짜라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 가짜라 그러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저도 굳이 야사르의 책 말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거짓말 가짜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책을 읽는데 책을 많이 좀 읽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책을 읽을 거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기는 되죠. 우리 주보에 매주 한 권씩 소개하는데요. 그거 좀 잘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서점에 가거든 그런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좋은 책만 골라서 읽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좋은 책만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뭐 읽다가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쓸모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책만 골라 읽겠다고 무슨 누가 정해놓은 필독서 그것만 읽는 분들은 그거 별로 좋은 독서법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이거 뭐 대학 가기 위한 필독서 100권 진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책 읽히면 그 책 읽기 싫어합니다. 그 책은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는요. 나는 다른 책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만 읽을 거야. 그러면서 진짜 성경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진짜 성경만 읽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한 권만 읽는 사람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성경만 읽는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성경의 메인.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도 읽지만 문학, 역사, 사상 이런 것도 좀 읽고 시집 같은 것도 좀 읽으면 여러분에게 시인의 눈이요 완전히 우리랑 달라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열어주기도 해요. 사실 시편, 예수 믿는 사람은 시편 읽으면서 시를 잘 읽고 또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좀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집 읽는 거 참 좋은데 우리 전주 사는 분들은 여기 저 어딥니까? 저 학산 저기 가면 시집 도서관도 있어요. 조금만 하긴 하지만 사실 시만 모아놓은 건데 그거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만 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저런 책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 거냐? 주보에 소개한 책을 읽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주보에 소개한 책. 오늘 소개한 책 엄청 좋은 책이에요. 그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사도신경 해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제 뭐 그런 책. 작년인가 나온 책 중에 일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자선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좀 안 다니다가 이 책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시 출입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분이 신앙서적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왜 책을 읽게 되었으며 책을 읽으면서 얻은 유익이 뭐냐 하는 거를 여기에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담았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서적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또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자기가 읽고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책. 그래서 저런 책 읽으면서 저분이 소개한 책 읽어보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 교회 고전읽기 모임 있거든요. 주일에 하는 고전읽기 모임 이런 데 참여하면 또 책 읽을 수 있고 여하튼 오늘 설교할 때 책 읽으라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야사르 책은 가짜예요. 우리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개요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일부 때는 막 박수 치던데 박진문 목사님 한다고 할 거라고. 수요일. 그래서 전체 개요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부터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40년이나 통치했는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조금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기록해가지고요. 사실 세상적으로 강력한 거하고 영적으로 허약한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사울은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이를테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이 사울의 왕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그런데 40년을 통치했던 그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요나,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죽고 그것 말고도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과 좀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위급할 때 이렇게 좀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 엄청 고마운, 그런데 요나단은요 활을 아마 잘 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본 무기 중에도 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길을 열어줄 때도 활을 쏘아가지고 신호를 해주고, 그래서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아마 요나단을 추억하는 조가를 부르면서 이거를 활노래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삶을 보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말에 모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죠. 요나단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사람, 성품도 좋은.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죽어요. 사실 요나단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지난번 사무엘상 13장 보면 믹마스에서 엄청난 승리를 견인해낸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같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우리 믿음으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 믿음으로 성도님을 살려드릴게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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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웃어요? 웃지 말고 소망을 주셔야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 제 믿음으로 성도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남을 살려야지 내 고약함으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은요 이 자기 고약함, 자기 믿음 없는 거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게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조금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이 고약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돌봐야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짊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고린도 전서 7장 13절을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 안 믿고 고약한 남편이어도 너를 좋아하면 같이 데리고 살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구해야 될 거 없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혹시 또 이혼하겠다고 저를 많이 찾아오실란가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될 것 없이 저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는 신앙 우습게 여기고 너하고 같이 안 살겠다. 고대 사회는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가지고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너 오히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지만 그래서 잘 데리고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굳이 네 전부를 걸지 않아도 돼. 오히려 네 전부는 예수 믿는 믿음에다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돌보고 내가 다 곁에 있어주고 막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는 신경 쓰지 마. 네가 책임 안 져도 돼. 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건져내려고 하고 도저히 네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는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 고약한 인간을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주 모난 놈, 고약한 놈이 있는데요, 감당이 안 되면 내버려둬도 되고, 감당이 안 되면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게이리 토마스라는 아주 책을 잘 쓰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계 맺는 거 참 중요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한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관계 속에서 독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독은 품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굳이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인지, 그런 관계 속에서 독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때문에 죽어요.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요나단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요나단 같은 훌륭한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다가 죽었다,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으로 살려야지. 내 믿음 없어, 내 고약함, 내 더러운 성질 때문에 남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참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약한 놈은 버려라,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울과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다윗이 그 비참하게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아주 아름답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참한 죽음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치장해줘요. 단장해준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의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요.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울이 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알트니가 빠지는 것처럼 시원하다, 내 속이 시원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이 죽었는데요, 다윗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슬퍼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하게 해요. 우리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죽었는데 장례 치르는 날이 공휴일이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식적인 조가를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될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복수와 증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복수와 증오. 복수가 뭐고 증오가 뭐냐? 탈무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가가지고 낫 좀 빌려달라, 낫 빌려달라고. 근데 옆집 사람이 그거 내가 써야 돼, 내가 못 빌려줘, 이렇게 낫을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낫을 빌리지 못한 다른 사람이, 옆집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낫 안 빌려준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나 오늘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너네 집 소 좀 빌려줘, 소 한 마리 빌려달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데 여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며칠 전에 너한테 나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 나도 안 빌려줘 놓고 뭘 나한테 소를 빌려달라고 그래, 나 못 빌려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탈무드는요 그거를 복수라고 말해요. 복수. 복수는 너 나한테 나 빌려달라도 안 빌려줬으니 내가 뭔 너한테 어떻게 소를 빌려주겠니?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거 복수. 탈무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며칠 전에 내가 나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 안 빌려줬지. 너는 나한테 나도 안 빌려줬지만 까짓 거 나는 소 빌려준다. 그래 나도 오늘 일을 해야 되지만 너 내 소 가져가서 너 일해라. 이렇게 해서 소를 빌려주는 그거를 탈무드가요 증오라고 그래. 증오. 왜 증오냐? 너는 나한테 내가 나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 안 빌려줬잖아. 그렇지만 나는 너 소 빌려달라니까 내 너 빌려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너는 나한테 나도 안 빌려줬지만 나는 소를 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너 며칠 전에 내가 나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 안 빌려줬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너 나한테 나 안 빌려줬잖아. 그런 마음을 품고 일종의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증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수와 증오의 공통점이 뭘까요? 복수와 증오의 공통점은요. 너 내가 며칠 전에 낫 빌려달라고 그럴 때 너 안 빌려줬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복수와 증오는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매여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복수와 증오. 탈무드는 말하지 않지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뭘까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요. 복수나 증오가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명령대로 사는 거죠. 이를테면 사울은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잡으러 오면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제거해버려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사울을 왕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도망을 다녔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 그런 거 없어요. 복수나 증오,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말에 매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같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날 때 그 분노에 매여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사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구역 모임 안 간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구역 모임 안 간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인간의 말과 행동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오해 내지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오해 혹은 미움, 적개심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 사울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삶이 아름다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엊그제 묵상했던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상전 눈에 보이는 주인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라. 그리스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너 예수님 섬기듯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말하기를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노예 신세에 매여 살지 말고 너는 예수님께 매여 살고 예수님 섬기듯이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거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 인생에 계속 수렁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분노에 매여 살지 않고 자기 신세 한탄함에 살지 않고 노예가 되었을 때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산 거예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혔을 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주 벌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제어할 수 없다고요.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부싸움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식을 망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거냐, 무엇의 지배를 받을 거냐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삶이 고단해요.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 하고 날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만남에 주라기 먹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삶은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다고요.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지만 고단하기는 했거든요. 언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깝깝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이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 우리 삶을 섭리하신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거 우리 믿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읽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불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어요. 한나의 고통과 아픔. 한나의 고통과 아픔. 그런데 한나가요, 하나님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엘리같이 그렇게 참 무능하고 병든 제사장이 축복했을 때 근심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생각해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될 일이 많고 오히려 절망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아니면 야곱이 밧다나로 도망갈 때, 요셉이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모든 산의 아이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럴 때, 기타 등등 홍해 앞에 섰을 때, 기타 등등 아니면 사사기의 그 혼란하고 병든 교회의 현실 속에서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우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조상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옛날 표현인데,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조가를 불러요. 공식적인 조가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붉은 옷, 금 노리개, 아주 화려하게 살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위대한 왕 아니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거는요, 고대 사회의 엄청난 칭찬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맹한 용사였다는 거죠.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는 거 사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기록이 없고 기억해 줄 이가 없으면 늦춰지는 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억을 해주고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삶을 잘 돋보이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남겠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서 이 노래를 다 가르쳐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와, 사울과 요나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무슨 그런 영화도 나왔다 그러던데, 이순신 장군을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원균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어떤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는요, 장군을 학교마다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유신 정권 때부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안에 배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학교는요, 다 군대 연병장 같아요. 이게 일제시대의 흔적이에요. 외국 학교에 이런 큰 연병장 같은 운동장 만들어 놓고, 이런 학교 잘 없거든요, 외국 학교.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안에 이게 일제의 흔적, 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이 군사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모든 학교가 구조가 똑같잖아요. 유신 정권이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우리나라 영웅을 다 군인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기억을 하게 하느냐는 거 중요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하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좀 폄하하지 말자, 이 사울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억하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당한 전쟁에서 패배한 산인데요. 그 산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처럼 비참하게 죽는 거,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 길보아 산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한평생 다윗을 적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높여주어요. 물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울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 다윗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사무엘 상 묵상했을 때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불태우고 다 잡아가고, 그런데 본래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불순종, 불순종. 사울이 불순종해가지고 제일 큰 손해를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제 오늘 본문에도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을 때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엎어져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 죽였다,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요.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죽은 사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아말렉에게 죽임당한 거. 아말렉은 진멸해야 될 여호와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에게 죽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더 창피한 일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올 때는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왔겠죠. 세상이 다 알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대요. 세상이 다 아는 일인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가면, 내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나한테 상 줄 거다, 아마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매인바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예비와 즐거움이 있어요. 노래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 원만 불평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 우리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원만 불평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니고 그거는 거의 귀신 충만, 교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복종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요, 이게 재밌는 것이,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과 노예,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옆 사람 보세요. 다 이쁘지요, 지금? 교회 오면 다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고 이렇게 오죠. 집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주음 기도해야 할 때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안 켜요. 왜냐하면 보일 맨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죠. 맨 얼굴 못 본다고 제가 모릅니까? 다 영안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집에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 못 산다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적용할 때 성령 충만을 적용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명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되라. 주님께.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너 남편 바라보고 살지 마. 예수님 바라봐야지. 너 아내 의지하며 살지 마. 예수님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내 성에 안 차는 아내.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죠. 내가 진짜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시집을 장가를 가고, 야, 너는 시집 가지 마. 너는 장가 가지 마. 너 네 아빠 같은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진짜 나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예수께 매인 사람이지. 예수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남편 때문에 고생한 분 있어요. 진짜 남편 때문에 고생했는데 사실 끝까지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잘 길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지만 다윗이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사울을 끝까지 존귀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대접하면서 자기는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지만 끝까지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한 다윗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